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애경사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주 연달아 매주 교회에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초상을 치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영종도에서 오시는 우리 임정석 자매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부천에서 오시는 우리 김성기 형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는 바로 옆에 학익동에서 오시는 우리 이명자우루 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가 더 커지면은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이 거의 매주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우리 임정석 자매님 모친은 연세가 90세가 이제 되셔서 결국 고령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김성기 형제 부친은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70세, 지금 현재로 봐선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 이명자 어르신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3세신데, 뭐말 그대로 건강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간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구정 지내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10시경에 엄청난 그 비극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명자 어르신께서 새벽에 심장마비가 생겨서 지금 길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무의식 상태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이명자 어르신 부근되시는 우리 박춘인 어르신, 그 박춘인 어르신이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79이고 집사람이 73인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결국 5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우리 이명자 어르신의 그 웃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정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나눈 가운데 이번엔 제가 이쪽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특별히 거기 가서 우리 박혜리 자매님, 또 우리 준영이, 또 준영이 할머니 되는 이명자 어르신 같이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웃고, 그렇게 한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 시간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 교회는 약 15년 전에 인천 승리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연수동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박춘희 어르신과, 그다음에 이명자 어르신, 그다음에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그때부터 나오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떠나셨다가 다시 사랑침례교회를 속내에서 한다고 할때두 분이 그몇명안 되는 그 교인들 위해서 자리라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속내 그 작은 교회부터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정과 그 가정이 친가족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고, 자매님께서 늘 저를 만나면 목사님 건강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지난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 내내 죽음이 무엇인가? 정말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없다면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과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 바로 그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궁극적인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 궁극적인 대답은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다. 교회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말씀 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그거 믿고 그것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좋습니다. 올바른 교회 좋습니다. 좋은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이 끝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 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 소용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십일조 갖다 바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소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이 자리에 나오거나 그것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가거나 그것 없이 주일헌금하고 십일조하고 교회사라는 거 아무리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침에 나는 지금 이 시간 죽는다고 우리 이명자 루신처럼 그저 새벽에 심장마비가 와서 저녁 5시 이렇게 죽는다 해도 나는 이 시간 죽는다 해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회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 50분 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제가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의 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말씀 읽었습니다. 116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116편은 118편에 있는 이런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종류의 그 시편을 읽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읽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116편입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교독했듯이 메시아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여기 가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인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주석을 적었고 유명한 매튜 헨리는 아마 116편을 지은 사람은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아니겠느냐.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지나간 이런 삶을 쭉 이렇게 연상해 보는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 앞에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그 안에 적고 있는데, 여기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시편 23편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시편 116편 기자는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죽음이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살아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지금 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6편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와 죽음이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는다는 말, 산다, 죽는다, 뭐 누구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die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이거의 명사로 de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어요. 죽는 것은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육, 몸이 영과 혼에서 분리가 되는 거를, 그거를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제 아버지 임종할 때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맥박이 쭉다 끊어지고 여기 영이 이렇게 딱 되는 그 순간에 제 아버지의 몸에서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0.1초 사이에. 그 0.1초 사이에 분리가 되지 않으면 살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분리가 되면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그거를 죽음이다.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집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몸은 그 사람이 쓰던 집이에요.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성경은 첫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첫째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누구나 당하는 그런 죽음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근데 성경은 이런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둘째 죽음이 있다. 둘째 죽음. 그 둘째 죽음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영원히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뛰어놀고 영광스럽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둘째 사망이란 뭐냐?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 지옥 불속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분리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그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을 맞게 되면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지옥의 불 호수, 호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그냥 불로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그 호수 속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것을, 사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지옥 불 속에서 사는 거를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 죽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 아담과 이브가 930년을 살면서 여러 아들, 딸들을 낳다가 창세기 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장 5절에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가 육체적으로는 930년 더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창세기 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아담이 낳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혼을 가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없어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담 이후에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기 나오는 겁니다. 8절에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1절에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4절에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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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라가 시작이 되면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느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성경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야 비로소 죽음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맨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맨 마지막으로 정복이 되어 하나님의 발밑에 깔릴 원수가 뭐냐? 죽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그 죽음이 지금까지 인류를 무섭게 하는 가운데 인류를 통치해왔지만 결국 맨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서 죽음을 이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발밑에 사람들의 발밑에 깔리게 될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다. 그때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통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간이 존재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살든 앞으로 죽음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느 시대에 속해서 어느 나라에 속해서 어느 왕국에 속해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의 원인은 창세기 가서 보니까 사탄 마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를 만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자기를 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세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해서 이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인 창세기 2장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악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들이 성경대로 가서 보니까 3분의 2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천사고 3분의 1은 마귀를 떠나는 따르는 악한 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6천년, 7천년 되는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껏 나를 대적해봐라.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전쟁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마귀의 전쟁인데 이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 우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요 기간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두 이틀 얘기하는 시간. 그래서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간이 생겨나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앞으로 얼마쯤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럼 시간이 끝이 납니다. 시간이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공간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바로 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대적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안에 지금 성경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육신을 가지고 아기 낳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생명나무 실과 이런 거 따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 따먹고 여기서 아기 낳고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없는 거 없고 영원토록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처럼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사는 게 낫습니까? 아, 후자가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마귀의 계략을 산산조각 내시는 그 일이 지금 성경 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면죄가 될 수 없어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을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해서 죄를 지으면 죄 없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대신 죽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은혜의 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수한 짐승들이 무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구약시대에 생겼어요. 그런데 짐승은 죄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죄는 가릴 수 있어도 죄를 완전히 제거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 이런 일시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예물을 드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 저와 여러분 같이 더러운 것, 짐승과 같이 더럽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는 사람이 지은 죄를 완전 무결하게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루시고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말 그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만족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희생 예물을 드리심으로 다시는 예배드리러 올 때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사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님이 요한복음 19장 말씀 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Finish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Finish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얽매여 살며 죽음의 고통에 갇혀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직접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것 없는 종교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없는 종교 창시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하메드다 부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무덤 자랑하는 사람들 이거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안상홍이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을 구속할 방법이 이 우주 공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의 일부만 취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일부만 취하고 살만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얼마나 죽음이 무섭든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지금 80몇 세로 건강하게 사는데 그 건강 유지 비결이 뭐냐. 죽지 않으려고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거하는데 그건 뭐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고 거기서 모든 거 다 제거하고 피를 완전히 가는데 한 달 걸리는데 그거 하고 와서 여기 와서 11개월 살고 또 갔다 하고 그 지금 팽팽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피 그렇게 갈면 영원히 살아요? 아니 많이 살아야 100살이지 더 살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속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딴 사람보다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희생예물로 드려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어디까지 고난을 당해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어디까지? 죽는 시험까지 당하는 자들을 친히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 아무 소용없어요. 교황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를 능히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지옥불 속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가 오직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내 자식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사랑 침례교회 안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는 그건 천주교가 만든 가짜 성인이고 그건 천주교 성인은 수백 번 해도 그건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인, 그게 성도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로 분리시켜 놓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분리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분리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속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준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특징이 뭐냐? 오직 저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재림자 우리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심판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11조도 믿고 주일 성수 이런 거 해서 구원 받는다고 믿으면 그 성도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지 내가 행한 모든 행위는 다 지저분한 걸레 조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걸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명예가 많아도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게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무슨 찬송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안 되는 겁니다.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성도가 아닌 사람들 죽는 거 가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게 엄청나게 비통하게 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우냐? 저도 울어요. 웁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기뻐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사람이야. 장례식에 가서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교차하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제 아버지 가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우리 임정석 자매 어머님, 그렇죠? 또 우리 김성기 형제 부친 다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뭐 우리 이명자로신 말 그대로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영정의 얼굴 봐서 보니까 어때요? 그 웃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 시편 116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런 성도의 삶에도 고통과 슬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을 믿어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비통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만일에 다윗이 지었다고 하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서 40년간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하고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뿐이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시시때때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며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 특권이 4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슬픔과 고난을 만났을 때 4절에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부처 그 돌덩어리한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마리아가 좋은 분이에요. 예. 천국에 가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마리아는 한나 여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다 기도해봐 소용없어요. 교황에게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도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이런 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귀를 내게 이렇게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라. 이 시편 기자가 특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누구하고 똑같은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과부, 그렇죠? 아버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편 25편에 가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이가 든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많은 죄, 그렇죠?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런 죄와 범법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 저와 여러분 다 죄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절 가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여러분 후대하셨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지난 50년 60년 동안 한번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거치며 6.25 전쟁 거치며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후대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 맞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역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건 맞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를 후대하셔서 지금 먹을 것 풍부하잖아요. 차가 한 집에 두 대, 세 대씩 다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전 세상에 몇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후대하셨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7년 8개월 9개월 전에 30평에 조그만데 7명 8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6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지난 7년 8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후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이 안에서 죽을 고비 넘기신 어르신들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까? 예,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셨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11절 보겠습니다. 황급히 내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죠.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며 가난한 사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땅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짓말쟁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절은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복잡한 사람 예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내 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잔머리 자꾸 굴린다고 별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자꾸 굴려요. 이런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모든 걸 보니 그 이치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올인하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올인.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말하느냐. 첫째, 심지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죽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잠언 24편 16절 가서 보니까 의인은 일곱 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나이가 들면 썩어 없어져요. 몰골이 흉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돼,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이런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몸을 두고 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과 육과 혼 이 셋이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구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위치에 넣어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잔치집에 가서는 왜 사는지,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초상집에 일단 가면 누구라도 어떻게, 아, 사람이 왜 죽는가 이거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연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기도 죽고 이미 죽어 있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야,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한번 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대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가짜 종교입니다. 사람이 창시자가 되는 종교는 다 가짜 종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휴거받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네. 왜 죽음이 무서우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 우리가 죽음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우리 이명자 어르신이 죽음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경종이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경종이 돼서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내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예요.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돈 소용없는 거예요. 명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딩 이거 온 세상 다 갖다 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 폰 뭐 아이폰 아무리 좋은 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벤츠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예,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가져다 줘도 예수님의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만든 하나님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해도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귀중하다는 게, 귀중하다는 뭐야?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건 무슨 얘기냐? 너무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다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서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시편 기자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게 성도의 자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심지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죽는다 해도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예,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킹잼 성경 믿는 사랑 침례교회 올 때 과거에 이런 교회들의 악행들 떠나고 여기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바르고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오셨죠? 그걸 이행하셔야 된다. 이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이행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절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쳐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믿어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기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나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까? 네.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